2020년 7월 5일 뉴호프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시편 89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의 자리 펼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피가 저희들의 귀와 심령과 또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붉은 유월절 시리즈 세 번째 감사의 문설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갑니다. 출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과도 같은 코비드-19 사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패밀리, 가족과 하우스, 집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감사의 홈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기회가 되는지 감사의 식탁, 감사의 문설주 순서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장 8절.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11절.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31절.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36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 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42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첫 번째, 감사의 식탁입니다. 유월절 식탁 같은 삶의 조건에서 감사의 이유 되신 예수를 발견할 때에 내 심령과 가족과 교회에 선물로 감사가 찾아듭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심령이 감사의 홈, 터전이 됩니다. 전기가 귀한 지역에서 잠시 지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득한 상식은 일단 어두워지면 활동에 몇 배의 수고와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마지막 식사는 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양을 잡도록 하여라. 그런 후에 집에 와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반찬은 쓴나물 그리고 비스켓같이 말라서 먹으면 목이 마르는 그런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썩 구미가 당기는 음식 조합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밖에 못 먹을까? 왜 음식이 이럴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보면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만 집 밖의 사방에서 죽음의 곡소리가 나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가족은 안전한 가옥에서 가까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입장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크랜베리 소스, 옥수수, 칠면조의 음식 조합이 왜 있는지요? 드라이한 칠면조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 속의 자유로운 개인과 마을이 있는 세상을 꿈꾸며 400년 전 이 땅에 이민자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건의 기억을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할매 손맛, 엄마 손맛, 고향의 맛이란 조합을 가능케 합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 쓴나물과 무교병은 어떤 사건의 기억을 소환시키는 기억의 촉매제일까요? 12장 4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라고 주님께로 기억을 돌립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이 지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길을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 어린 양이 그 희생이 왜 그렇게 큰 것일까? 누구의 희생이라서 그런 것일까? 그 첫 힌트를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알려줍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말합니다. 두 번째 힌트는 왜 꼭 불에 구워서 먹지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할까입니다. 홍수 후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의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라는 말도 원어에 보면은 물에 중복되는 단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하늘이고 땅이고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전부인 독생자 예수를 흉악해진 세상을 위한 속죄물로 내어놓는 마당에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는 규정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내 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나 충동적인 우발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급류관음 같은 물 속에 수장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안전가옥 속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신다면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절하시고 조정하시고 성취하심을 깨달을 때에 하늘의 지성에 내가 감동하고 감사는 이 주신 천국의 문고리를 여는 그런 동작이 됩니다. 끝으로 이 감사의 끝에 기다리는 분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보여주는 증표 요한복음 19장 35절은 십자가 사건의 디테일을 보고합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임신 중에 암선고를 받은 산모가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끝내 암세포가 다 퍼져가서 아이를 세상에 내어주고 얼마 뒤 숨을 거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은 미움과 절망의 도피처로 택한 죽음이라면 자진은 스스로 자신을 소진하는 자진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소망에 자신과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숭고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는 살려고 바둥거리며 버티다가 타인에 의해서 다리가 꺾여져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발적 소진임을 구별시켜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할 수 없이 사정과 입장과 이해 타산에 걸려서 억지로 희생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력과 눈물과 몸을 자신에서 내어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주신 뼈를 깎지 않은 예수의 증표들입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나요? 또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 어떤 사역, 어떤 사실의 정황에 측은지심과 희생을 감내하는 결정까지 하게 되시는가요? 그 대상을 향한 예수의 뼈를 꺾지 않은 마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은 아닌지 묻고 또 물으며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의 피뿌리신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된 나인 것을 내가 깨우친다면 마스크 쓰고 집에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좁은 집에서 복닥거려야 하는 생활의 불편, 쓴 나물같이 마음이 쓰려도 도망갈 데도 없이 한 공간 안에서 지내며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건조한 비스켓을 무게병 먹듯이 받아들여야 하는 줌 예배의 상황도 그 모든 정황을 지키시는 예수의 흔적과 임재를 발견하는 모든 일상의 불편이 예수로 인한 감사의 제목으로 변합니다. 삶에 있어서 투정은 걸러내고 불만은 사겨지고 감사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문설주입니다. 환란은 실종되었던 감사를 찾는 기회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효시는 400년 전 이 땅에 이민 온 청교도 이민자들이 그 50명의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이 1621년도에 자기들의 정착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90명의 인디안들이 방문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고자 표시했고, 또 인디언들도 같이 원주민들도 서로 간에 음식을 사냥해서 나누고 제공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년 전 교회가 위치한 체리를 타운십에서 주관한 추수감사절 행사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1863년도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제가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이 미 독립전쟁 중에 의회와 조지 와싱턴의 발의로 그저 매사추세츠 주주 전체 하나 정도에서 개별적으로 지키던 것이 13개 주 전체가 함께 금식도 하였습니다. 기도와 축제로 처음 지켰고, 그 후에 연례적인 국가적인 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남북전쟁이 한창 중이던 그 기간 가운데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였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린 그 전쟁 중에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 일들이 많을 것인데 추수감사절이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국가적 행사로 제정까지 하였을까? 아직 해방되지 않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후손들이 물을 질문까지 준비해서 미리 준 유월절의 그 성경의 원리는 알고 보니까 추수감사절의 원형이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자리를 감내하면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동시에 쟁취한 자유와 해방, 그 소중한 가치와 의도가 어떻게 시공을 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삶에, 그리고 해방된 그 이후의 삶에 현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지 미리 예비하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 유월절이었고 그 정신을 살린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정신이 미국이라는 놀라운 이민자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강물처럼 흐르는 고난의 강변에서 추수감사절처럼 사금같이 부서진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시간표를 일정표에 두고 매일 매주 실천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추수감사절로 유월절이라는 제도와 그 의식을, 그 기록을 자기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재난을 무사히 잘 통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재난을 통해서 특별히 언약의 2대 수행기관, 가족과 교회에게 에덴 같은 감사의 정원을, 그런 가든을, 그런 홈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서 출발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르셔야 되고 각오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될 것은 COVID-19 같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자,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야 지나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빨리 지나가게 하고 하는 그 길은 거기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어떻게 하면은 에덴 동산 같은 감사의 그 홈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집안 내에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에 와닿게 내게 주어진 그런 무교병이나 쓴나물이나 그런 밤에 수고스럽게 구워서 허겁지겁 잘 모르는 이웃들과 그렇게 먹어야 하는 어색한 그런 저녁 식사 시간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 출발점이 내가 접촉하는 집안의 환경을 넘어서 집 밖의 문설주에 표시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공로, 그 십자가의 그 피, 그것이 내 원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도 지렛대와 그 지렛점을 놓는 받침점만 있으면은 번쩍 들어 올릴 수가 있듯이 내 인생을 누르는 그 무게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지렛대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죽어지는 내 생애 속에 십자가의 지렛점을 찾아서 거기에 균형점을 맞추고 그 밑에 내 자신을 놓는 고운은 순종을 해보시면 나로서는 도무지 되지 않던 것이 거뜬히 들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들 수 없는 것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그 공로가,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명절이면 한 번씩 빌딩 높은 층에 계시는, 서면에 계시는 부산입니다. 어떤 할머니 집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저를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후에 제가 좀 크고 난 다음에 해주셨던 말씀이, 아버님이 40대 초반 생애의 최대 위기를 맞아 도주하다시피 친구네 집을 피신차 갑자기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 어머니가 없는 경황 가운데서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지만은 그냥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양푼에 밥을 가득 담고 옆에 총각김치를 놓고 밥 위에 찬물을 확 붓고서는 다 먹고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혼자 남아해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데 북녘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까지 아버님께 겹쳐서 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밥을 크게 용기를 얻는 그런 밥을 먹으셨다고, 이후에 예수와 복음도 영접하시고 사업도 재개하고 난 후에 그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꼭 그러지 않고 그 집을 방문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희 아버님에게는 자신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었고 예수를 기억하는 유월절 지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절과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있으십니까? 제게는 아버님의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가 전해받는 영적인 유산으로, 그 스토리로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표시할 줄을 모르는 것처럼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사람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합니다. 감사를 표할 줄 모르는 교회와 집안은 항상 급급하고 천박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행태가 때로는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베푼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얼마나 감사를 표시하고 사셨는지요.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고백하고 조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물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소비하고 버리고 지나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은, 관계는 쓰고 버리는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사귀는 평생의 사귐으로 영혼을 두고 사귀는 가슴 떨리는 사귐이십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살아야지 막연히 결심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예수인은 그 이상을 가야 합니다. 도덕과 수양의 문제는 부분이고요. 그 이상의 깊숙한 곳에 영적인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감사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왜 나는 감사를 표시하지 않고 살까?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감사를 표시하지 않고 살아도 느낌도 없고 가책도 없이 살며 주신 감사를 대상들에게 표시하는 일을 미루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조금 베풀고 나면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해야 나는 속이 시원할까요? 내 관심과 주제가 내 집안에만 갇혀서 당신의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 마음과 가족과 생애를 지켜주신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문설주의 바른 피를 잊어버려서 나의 생과 생애의 길에 감사의 풍성한 제목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요? 감사의 자리에 대신 불평과 불만, 불신과 의심만 가득해진 것이 아닌지요? 나의 집 밖에서 짐승같이 도살되어 그 피로 나를 지켜주신 내 가족과 교회, 언약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께 대한 감사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내 모든 생애의 판단과 평가가, 그리고 내 감사의 시작이 새로 챙겨지고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께 대한 감사는 모든 삶의 조건을 감사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의 조건을 이웃에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애에 닥친 고난과 고민은 생활의 무게에 눌리고 삶의 속도에 쫓겼던 가족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기회입니다. 내 감사의 시야, 내 판단의 시야, 내 가치의 그 초점을 집안에서 두지도 마시고요.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 두지도 마시고요. 내 집안과 내 집 밖에서 그것은 나를 지켜주고 있는 문설주의 문이 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설주에 바르신 주님의 피로 관심을 돌리시고 거기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정황에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실 때에 내 초라한 생애, 볼품없는 반찬 같은 환경의 조건이 예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발견하는 인생의 식탁으로, 전환시키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식탁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을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서 발견하시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왜 감사가 없습니까? 나의 감사가 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왜 그렇게 사탄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주님, 나와 세상 사이에서 십자가로 당신의 피를 흘려 새롭게 난 상기를 주신 내 마음과 생각의 문설주에 발라주신 주님의 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피를 잊어버렸고 주의 피를 잊어버려서 주의 피를 잃어버렸고 주의 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내가 감사가 실종이 되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안과 초조만 가득한 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천국을 주의 피에 갈라진 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두드리시는 주님께 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성령님 하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의 피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감사의 문을 여신 주님의 문설주 피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에게 맡겨준 가족과 교회와 일터와 생애를 바꾸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교회 위에 일터와 생애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그들의 남은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